빌레몬서 1장밖에 없죠. 오늘도 1절에서 3절까지 읽고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와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3절 말씀은 아마 금방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구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그 예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영어로 salutation. 우리 교회의 주보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환영 인사라 이렇게 저희가 번역을 해서 salutation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alutation이 예배 처음에 있고 제일 마지막에 benediction. 우리 교회에서는 그거를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번역을 했는데 보통 한국교회에서는 축도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지금 이 예배를 우리가 이해하면 예배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공부한 것이 있는데 또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또 다시 좀 복습하고 하겠습니다. 자꾸 이런 것들을 복습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자꾸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환영 인사로 시작을 해서 즉 하나님께서 예배로 부르시고 그렇게 불려서 온 우리들 모아진 우리들에게 환영 인사로 시작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복을 주시고 예배를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 제일 마지막에 축도라 하는 것도 이 한국말로 하게 되면은 축도 그래서 이렇게 축복을 비는 기도 같이 이렇게 인식되는데 베네딕션이라 그래서 사실은 이 예배를 생각할 때 항상 우리가 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는데 즉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듣고 찬양을 하는 거는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이 듣고 그래서 이게 지금 예배 순서에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하는 건가 이게 뚜렷해야 되죠. 축도, 즉 베네딕션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되면은 우리가 하는 게 되죠. 기도라 그러면 그건 우리가 하는데 축도는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축도를 할 때 기도같이 생각돼서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야 어떻건 간에 상관이 없지만 자기 마음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 그러면은 좀 잘못됐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salutation 하나님의 환영 인사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하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지금 저희에게 주시는 아주 복된 그런 환영 인사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예배 때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환영 인사를 받는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복된 일인가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죠? 제가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정말 우리 생활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인사하시는 엄청난 복이 저희에게 주어졌구나. 그래서 예배 시작에 그 말씀이 들릴 때 그 하나님의 환영 인사를 들을 때 여러분이 너무나 너무나 기쁜 거죠. 왜?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내려도 할 말이 없는 나에게 오히려 복을 주시고 계신단 말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지금 내려주시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저희가 더 깨달아야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 salutation, 환영 인사. 보통 우리 개혁신앙을 가진 교회에서는 이 환영 인사와 benediction은 꼭 목사님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약 salutation이고 언약적인 benediction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시는데 그 컨텍스트가 그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아무 때나 축도를 안 합니다. 왜? 꼭 주일 예배 때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언약적인 백성들에게 주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배로 불러 모으시고 그 모이신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런 복주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적으로 예배로 모이지 않은 곳에서 제가 축도를 안 합니다. 즉 하나님의 복주심을 그런 곳에서 안 하고 그저 기도하고 끝냅니다. 예, 너무나 많은 데서 뭐 결혼식에 특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에는 지금 누가 모인 거예요? 믿는 사람만 모였어요? 안 믿는 사람도 모였어요? 그럼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을 모인 게 결혼식이에요? 아니에요? 분명한 거는 결혼식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들을 모으라고 한 게 아니죠. 근데 거기서 축도를 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환영 인사나 축도나 오직 하나님의 환영 인사요, 하나님의 축도지 목사의 환영 인사요, 목사의 축복 기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말씀만 사용해서 합니다. 왜? 제 말을 섞으면 하나님의 복주심이 아니라 저의 복주심이 됩니다. 제 말을 섞으면 하나님의 환영 인사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을 환영하는 인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축도하실 때 아이 저희 같이 간단하게 안 하죠. 되게 길죠, 축도가. 왜? 자기 말이 수도 없이 들어가요. 보통 그 앞에 그 설교한 내용이 그 축도 안에 다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는 예, 뭐 이렇게 해갖고 그러면은 그게 지금 그게 왜 하나님의 복주심이 돼버립니까?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희는 간단하게 그 말씀에 나온 것만 가지고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한국교회에서는 목사 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 젊어서 참 아직도 경험이 없어서 그런 기도를 못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목사를 오래 해도 딱 하나님의 말씀만 갖고 해야죠. 여기 나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환영 인사.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외에는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지난번 에베소서 공부했을 때 이 똑같은 환영 인사가 있어서 보았는데 오늘 거기서 좀 중요한 내용을 복습하고 다음 주에 그 다른 면에서 이 구절을 또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 너무나 이 복음을 종합해 놓은 것이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의 평강, 즉 하나님과의 평강, 서로서로의 평강을 이루시는 즉 복음을 종합해 놨다. 이 두 단어 속에 복음이 전체가 들어가 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와 평강.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많이 말했듯이 은혜라 그러면 unmerited, 공로 없이 받는 복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로 만족을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공로 없이 받는 복 정도가 아니라 즉 공로가 없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복을 받는 그것이 은혜라 말씀드렸습니다. 그저 공로가 없는데도 주시는 복이라 말하지 마시고 공로가 없는 수준이 아니라 지옥으로 던져져야 되는 그런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복을 주시는 것. Demerited favor라. 그것이 은혜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성경은 은혜를 어떻게 쓴다고 했죠? 복습이죠? 무엇의 반대말이죠? 은혜라 그러면? 행위죠. 행위의 반대말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라 그러면 어떤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 은혜라는 단어를 얼마나 잘 쓰는지 아시죠? 뭐든지 은혜라 그러죠. 그러면 정말로 은혜라 그랬으면 그럼 무슨 말이에요? 행위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가 행위로 해놓고 그리고 그 행위의 대가로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하면서 은혜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너무나 그런 식으로 많이 쓰여져요. 자기가 뭘 해서 즉 자기가 뭐 맨날 예를 드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뭐 새벽 기도를 많이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슨 큰 집을 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는 약간 좀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것과 좀 맞지가 않는 소리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나는 지금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주제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게 은혜인데 은혜를 갖다 이상하게 사용을 해요. 그죠? 결국은 자기가 다 했다 그래놓고 그리고 은혜랍니다.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죠. 로마서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성경은 은혜면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는 성경적으로 써야 됩니다. 사실 다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지 그 은혜가 1초라도 끊어지면 여러분과 저는 끝나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너보다 은혜를 더 받았다. 이런 게 문제예요. 이런 게. 아니 우리가 지금 은혜를 다 받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저보다 은혜를 좀 덜 받으셨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은혜를 덜 받았습니까? 아니죠. 그런 컨셉도 다 버리세요. 뭐 하나님이 자기는 은혜를 더 준 것 같은 이상한 착각들이 있어요. 왜 그걸 자랑하고 싶어요? 즉 자랑하는 거는 자기 행위를 나타내고 싶어요. 그러나 은혜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은혜 많이 받은 그 자체가 또 자랑이에요. 그래서 간증을 들으면은 그 간증이 진짜 은혜되는 간증이 되려면 1시간을 간증하려면 55분은 지가 얼마나 나빴던가를 얘기를 해야 돼요. 아주 그냥 나는 너보다 더 나빴어. 네? 너보다 정말 더 더러웠고 더 나빴어. 이게 간증의 내용이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죠. 뭐가 더 나빠요? 뭐가 더 더러워요? 똑같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별게 다 자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더 더러운 게 더 자랑이에요. 나 참, 그게 뭡니까? 네, 여러분 더러운 만큼 저도 더럽고 저 더러운 만큼 여러분도 더러워요. 여러분 받은 은혜만큼 저도 받았고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안 된 게 뭐가 있어요? 기독교적인 걸 얘기할 때 은혜로 안 된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은혜가 아니면 뭐가 돼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 좀 제대로 쓰자 이 말입니다. 정말 다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남아 있는 것도 은혜예요. 왜? 지금 우리 죄로만 따지면 지금 당장 지옥으로 보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또 생각하게 하고 들려주시고 배우게 하고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숨쉬고 있는 것도 은혜죠. 네, 지금 당장 지옥으로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데 지금 더 예수님을 배우고 그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는 이런 삶을 주시는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전부 은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필요한 것은 왜 필요한 거예요? 죄 때문이죠. 죄가 아니었으면 사실 은혜라는 것이 좀 말이 이상해지죠. 왜? 죄가 아니었으면 정말로 행위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완전 타락이 됐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이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제 은혜로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너무나 뚜렷하게 써 있어요. 요즘 그 제가 이렇게 새로운 분들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요즘도 그 젊은 청년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참 이 알미니안주의가 너무너무 이렇게 아주 이게 빠져 있어요. 자기도 모르면서 그냥 알미니안주의로 모든 것을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 이것을 자꾸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칼빈주의로 가야 되는데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 즉 구원받지 못한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그 법에 굴복지 아니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혜가 주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구원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은혜가 주어졌다. 제가 요즘은 참 그 컴퓨터가 있어갖고 참 좋아요. 여러분 한번 이 컴퓨터 그런 게 있으면 grace라는 단어를 한번 탁 그 설치하는 게 있으면 한번 찍어보세요. 재미난 거는 구약에 은혜라는 단어가 거의 없어요. 제 컴퓨터에 의하면 한 5번 나오는데 굉장하죠? 여러분 좀 깜짝 놀라지 않아요? 성경 그 구약 이만큼인데 그 안에 은혜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오나.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은혜란 단어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그 은혜의 모습이 뭐 수도 없이 나오죠. 그런 모습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는 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죠. 왜? 택함을 받을 만한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런데도 택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도 우리가 은혜를 보죠. 왜? 들어갈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즉 그 기업으로 받을 만한 짓이라고 하면 안 되죠.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은혜의 모습은 뭐 구약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나오는 은혜의 모습은 예표 수준이에요. 즉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줬지만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자체가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 은혜가 아니라 그 참 은혜를 예표하는 수준에서의 모습이죠. 즉 세상 가나안 땅을 얻었다고 정말 참 은혜예요? 천국을 얻어야죠. 그러나 은혜의 모습이죠. 그걸 부인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완전히 성취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 특별은혜, 일반은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가 아니죠. 뭐 성경에 특별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 일반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닌데 이것을 특별은혜는 그냥 우리 그 신학적인 용어로 믿는 사람에게 주는 그런 은혜. 그 다음에 일반은혜는 믿거나 안 믿거나 다 주는 은혜. 그런 일반은혜 수준에서는 우리가 은혜 뭐 이 세상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특별은혜에 가서는 세상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일반 은혜라 그랬는데 사실 좀 우리한테는 좀 어색합니다. 왜? 은혜라는 단어가 구원하고 연관이 없이 쓰여지는 게 과연 성경적이냐까지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신학적인 용어가 이렇게 벌써 옛날부터 이렇게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common grace, special grace. 그래 누가 그렇게 그레이스를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지금 와서 뭐 이 일반 은혜를 다른 말로 바꾸자 이럴 수는 없죠. 왜? 이제는 신학계에서는 이렇게 딱 됐어요. 그러나 정말 이 은혜라는 단어가 구원하고 상관이 없이도 쓰여질 수 있는 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퀘션이 있단 말이에요. 왜? 성경에서 은혜는 구원하고 연결, 즉 죄가 들어오고 나서 연결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세상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세상 거는 결국은 일반 은혜 수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또 밥 먹은 게 하나님의 은혜다. 맞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그러나 좀 잘 이해를 하잔 말이에요. 왜? 믿지 않는 사람도 밥 먹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예, 결국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은혜라 그러는 거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지금 정말로 얘기하고 있는 은혜를 얘기할 때 믿지 않는 사람도 받는 것을 그런 단어를 사용하겠느냐. 성경적으로 볼 때는 아닌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가 구약에서는 약속 수준에서 앞으로 완전히 누릴 소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제 은혜가 왔어요.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나눠놨는데 구약을 뭐로 표현을 해버려요? 율법, 신약은 은혜. 그러나 구약에서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구약에서도 지금 은혜가 없다 이 말이 아니라 그러나 구약에서 모세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표 수준으로 보여준 그 모습은 은혜라기보다는 율법 모습도 더 많이 나오죠. 왜? 가나안 땅에 계속 있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법을 지켰어야죠, 율법을. 못 지켜서 쫓겨나잖아요. 은혜였으면 못 지켜도 안 쫓겨나야죠. 그러나 구약에 은혜의 컨셉이 없다. 은혜를 안 가르친다. 이런 말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그 예표 수준에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모습에서는 은혜 모습이라기보다는 행위 모습이 나오죠. 그러나 모세에도 은혜 모습도 나오죠. 둘 다 나와요. 그러나 행위 모습도 나오는데,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 행위 모습이 전부 다 예수님하고만 연결됐어요. 즉 예수님이 모든 걸 행하셔서 다 이뤘어요. 그래서 교인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믿는 사람을 얘기할 때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모습은 전혀 없어요. 행위 모습은 전혀 없어요. 오직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그런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구약에서도 참 구원받는, 예표 수준이 아니라 참 구원받는 수준은 항상 은혜였죠, 구약도. 우리 뭐 그 아마겟돈 하면서 좀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좀 그렇게 쉬운 컨셉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또 다음에 또 기회 있을 때 좀 더 얘기하죠. 그래서 그렇게 은혜의 모습을 이제 예표 수준에서 많이 보여주시고, 그러나 구약에서도 참으로 구원받는 모습은 은혜의 모습이죠. 그거는. 그러나 그런 은혜를 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만 짓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완전히 이제 약속하신 그 은혜를, 은혜의 완전한 계시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신다는 거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아까 본 것 같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디모데 2장 11절에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나타났다. 이래도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구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믿음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행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은혜이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으로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이제 행위가 그 열매가 맺어질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그래서 뭐 너무나 뚜렷하게 여기저기 성경 뭐 수도 없는 곳에 많이 써 있죠. 그 중에 하나 뚜렷한 걸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기독교에는 자랑이 없습니다. 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남이 해놓은 거를 믿는 거기 때문에, 남이 해놓은 것을 믿는 거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거기에 자랑이 뭐가 있어요? 내가 뭘 했으면 자랑할 게 있죠. 그러나 남이 한 걸 믿은 것 같고 자랑을 한다는 것처럼 바보스러운 그런 행동이 어디냐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교회에서는 자랑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정말 여러분이 뭘 잘한 게 있으면, 정말 정말 여러분이 뭘 잘한 게 있으면, 내가 뭘 잘한 게 있으면 여러분이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지 않으면 자랑으로 갑니다. 근데 뭐 아까도 말했듯이 일반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은 안 믿는 사람이 뭐 하나님 나는 믿지도 않지만 그래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좀 그렇잖아요. 하버드 대학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교 들어가는 거는 누구 은혜예요? 사탄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이게 정말 너무너무 이상하게 쓰여진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얼마나 이 단어를 엉망으로 쓰고 있는지 아세요? 뭐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냥.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잘 이해를 하세요. 그러나 일반 은혜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아, 하나, 그냥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뭐 아들, 딸들, 뭐 하버드 가, 만약에 내 아들, 딸이, 그럴 일은 없, 공부를 안 해요. 내 아들, 딸은. 하버드에 갔다면 제가 그럴게요. 오, 하나님의 일반 은혜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근데 은혜가 다 이룹니다. 은혜가 이루고 은혜가 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신 모든 목적을 이루실 분들입니다. 하나도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려고 하신 그 모든 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참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지금 이때까지 또 많이 배웠는데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몇 군데 읽어드리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으면 이렇게 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리고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보시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니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선택을 받았고 은혜로 칭의가 이루어졌고 이제 은혜로 성화를 하고 이제 은혜로 영화롭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지금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된단 말입니다. 은혜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너무나 기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는 것 같이. 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셔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충분히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또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능력을 아 또 뭐 세상 거를 이루는 쪽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합니다. 세상 것을 이루는 것은 안 믿어도 합니다. 이게 왜 제가 이걸 수천 번을 얘기해야 되는 건지.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걸로 하는 거 무슨 엄청난 기업을 하는 거 이걸 안 믿는 사람도 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기독교가? 아예 그냥 젖어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성화는 안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안 믿는 사람이 못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거는 얼마든지 얘기하세요. 그러나 세상 거 뭐 조금 이런 것 같고 뭐 자꾸 하나님의 어쩌고 이렇게 되면은 안 믿는 사람이 웃어요. 안 믿는 사람이 그래 나는 하나님도 안 믿는데 너보다 더 잘했네. 이 완전히 이건 이상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지금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그 고난을 기쁘게 인내하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보이시고 싶으십니까?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은혜. 이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죠. 하나님과의 평강, 천국의 평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평화를 말합니다. 그러나 참 평강이 아닙니다. 왜? 잠시입니다. 영원한 평강을 세상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지금 기독교인들도 자꾸 이 평강도 또 세상 수준에서만 얘기를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미국에 이렇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 군인들이 지금 다른 데 나가서 목숨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이 평강을 이 평화를 유지하고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참 평강은 내가 이 세상에서 미국에서 못 살고 어디가 제일 나쁠까요? 북한에 가서 살아도 그래도 평강은 제가 소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 이 세상 수준에서만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감옥에 있어도 나는 자유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내린다는 것이 그저 세상 수준에서 하나님의 복 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서 편안하게 산다, 평화롭게 산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미국이 복받은 나라예요? 일반 은혜는 많이 받은 나라 같아요, 제가 봐도. 특별 은혜는. 그거는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함부로 얘기 안 하겠어요. 뭐 많았다, 적다. 그러나, 뭐, 우리 미국이 뭐 최고로 하나님 복받고 산다, 이런 생각은 그건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은혜는 미국이 최고로 많이 받고 살고 있다고 해도 되겠어요. 그러나 일반 은혜예요. 이 평강도 지금 천국적인 평강, 하나님과의 평강. 그래서 그 천국 현실에서 이루어진 여러분과 저의 사이의 평강. 이런 것이지. 지금 세상 평강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안 주어졌다는 말이 아니죠.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평강. 이 세상에서는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자, 로마서 1장 18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 세상에 참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일반적인 평강? 잠시 있을 수 있어요. 참 평강은? 이 세상은 지금 뭐가 이 세상에 퍼부어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고 있는데 무슨 평강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전부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 미국은 뭐 엄청난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한 나라 같이 얘기하게 되면 지금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기독교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도 몰라. 미국이 복받은 자, 복받은 나라라. 어느 면에서 미국이 복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일반은행? 아, 오케이. 그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다니까요. 정말 미국이 복받은 나라예요? 참, 이상해요. 성경을 어떻게 이해들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미국이 복받았으면 다른 나라들도 다 복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있어요. 저 그때 왜 이라크하고 이거 영어로 안 나가기 다행이네. 이거 잘못하면 잡혀가겠네. 왜 거기에 보면은 God bless America 그렇게 써 있어요. 그 이라크하고 전쟁하는데. 근데 여러분은 God bless Iraq는 아니에요? 아니, 이게 기독교의 마음이에요? God bless America? 그리고 God damn Iraq.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야, 참.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 Christian Nation이래. Christian Nation이니까 God bless America. 이라크는 damn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마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라크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안에서 믿는 자들이 나와야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잘 되고, 이라크도 영적으로 잘 되고. 그래서 지금 세상은 평강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평강, 그 자기네 마음대로 그 세상적인 평강을 이루려고 하여튼 난리들을 치지만 결국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 예레미야를 보면은, 예레미야에서 보게 되면은 이 미국이 좀 생각이 나요, 저는. 예레미야 8장 11절에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갖다가 지금 그 메시아를, 즉 예수님을 올바로 전해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과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그 믿음은 하나도 없는데 지금 율법 조금 지키는 것 같이 바리새인들 같이 자기는 지키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막 이 어려운 일이 오고 그러는데 그저 쫓겨나고 그러는데 대강대강 하면서 평강 평강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한다 하나님 너희를 축복한다 그런데 평강이 없단 말이에요. 좀 미국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에게 제일 축복받은 나라. 지금도 하나님이 최고로 축복하는 나라. 근데 참 축복이 없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평강 평강 하나 평강이 없도다. 14장 13절을 보시면 이에 내게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가 하나이다. 지금 이 목사들이 요즘으로 말하는 목사들이 아 하나님이 다 축복해 준대. 예? 요즘 그거 아니에요. Claim it. 예? 하나님 뭐 그냥 그럼 다 축복이라며요. 그냥. 부자 안 되는 게 바보예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 해준다며요, 다. 다 거짓말이면 어떻게 해요? 가짜 축복이면 어떻게 해요? 가짜 축복만 들이다 받고 참 축복은 하나도 못 받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힘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죄인에게는 참 평강이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구약서부터 이 평강을 약속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참 평강을 약속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약속하십니까? 이사야 9장 6절에서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평강을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가 평강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평강을 가져온단 말입니다. 그분이 평강이라 이 말이에요. 스가랴 9장 10절에 제가 금방 읽어드릴게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이르고 유브달의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세상적으로 표현이 됐지만 그러나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 바로 전에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그분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그리고 그분이 평화를 가져온다. 미가서 5장 2절도 마찬가지죠. 베드라엠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의 애니라. 지금 예수님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어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완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죠. 그분이 예수님의 평강인데 그렇게 하여 우리가 그분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인데 그러나 이런 구절들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 53장 같은 구절도 나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임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이고 그분이 평강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분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평강이 끊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는다. 그래서 이 평강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은 예수님께서 엄청난 값을 치르고 저희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평강을 약속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참 평강을 이루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골로새서에서 몇 번 말하는데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의 천국 현실은 완전 평강입니다. 하나님과 완전 평강, 서로서로 완전 평강. 참 평강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평강을 이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평강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즉 예수님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참으로 참으로 평안을 끼치노니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을 얘기하는 거라면 여러분은 결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면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희들의 것입니다. 아니, 그냥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이 고차원의 가르침 이런 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다 하면 여러분의 실제적인 현실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 은혜와 평강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은혜와 평강을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리시란 말이에요. 그 현실을 증거하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세상에서 편안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그 실제적인 현실을 잘 증거하려면 세상에서는 야, 저런 애가 왜 저렇게 편안할까? 이렇게 돼야 잘 전해진다 이 말입니다. 기쁨으로 사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하나님과 평강, 화평을 누리는 사이가 됐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이가 돼 있다. 그리고 그분이 은혜로서 우리를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환영 인사를 하십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무슨 현실이 일어난 건가? 예수님이 무엇을 이뤘는가? 지금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구원이요, 놀라운 현실.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하고 보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은 이 빌레몬서에 지금 이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데 그런데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앞에. 여러분이 이거 같이 한번 우리 생각해 보죠. 왜냐하면 사실 저는 벌써 준비가 다 됐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설교를 준비한다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 지금 여기 아버지와 아들이 나오는데 아들이 뭐예요? 주 예수, Lord Jesus.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것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구약 한번 찾아보시고 말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는 것. 지금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가 되신 시대예요. 구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시대가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환영 인사라 이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환영 인사 받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로 엄청난 구원이 이루어졌길래 이런 환영 인사가 주어지냔 말이에요. 그걸 좀 잘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 우리 그것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졌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저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떠한 구원이 이루어졌는지, 무슨 현실이 우리의 영원한 현실인지 성경을 통해 더욱 자세하게 보고 확실하게 믿어 기쁘고 기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어져 있으므로 저희가 완전히 소유함으로 어떠한 염려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쁘게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